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 먼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좀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딱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문자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수신자를 잘 구분해서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하는 걸잘 이해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취사 선택을 할 때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기뻐하지 아니하시겠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느 면에서는 조금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토픽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기 잠언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길잡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 멈추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다시 설명하면 제대로 아니면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숙아나 아니면 기형아가 될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지 않거나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미숙아가 되거나 아니면 기형아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도가 뭐냐. 기도. 영어로 pr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기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 어려운 거 아니라 우리 아이들 낳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에게 와서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네, 기도.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하냐? 아니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야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을 겸손히 받아야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거 우리 성도라면 어느 정도 다 인식이 돼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낚시하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이렇게 연어나 송어를 이렇게 낚싯대로 이렇게 잡는데 이 낚싯대가 까딱 잘못하면 이 모든 거를 내가 잡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낚싯대가 내가. 근데 실질적으로 낚싯대가 잡지만 그걸 움직이는 건 낚싯대 주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죽고 이렇게 사라져 가는데, 낚싯대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다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낚시질을 내가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낚싯대를 움직이는 낚싯대 주인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개나 소나 말도 자기 주인 있는 걸 알아보잖아요. 우리 고양이도 제가 주인인 걸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도리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도 구해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일단 기도는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두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구원을 구합니다 하고 구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는 구원받는 게 불가능해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하는 그런 삶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낳은 부모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준비하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부모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뜻을 이해를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부모가 마련해 준 것을 구해서 받는 게 그게 자식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게 될때뭘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필요한 거 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창조물 이 사람 사이에도 구하고 구하는 것을 주는 그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어떤 것이 도리냐?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뜻을 잘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자식의 도리요. 하나님 섬기는 그런 도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두 종류의 자식이 있어요. 하나는 어린 자식이 있고 하나는 장성한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키워보시면, 저희는 뭐 딸만 셋을 키워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여자아이들이 뭐 부모의 뜻을 거슬러서 뭐 소위 일본식 말로 얘기하면 땡깡을 부리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사내 아이들을 키우는 이러한 그 부모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땡깡을 부려서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어린아이가 그래요. 맞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래요. 근데 철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면 땡깡 부리는 일이 별로 없고, 그렇죠. 정상적으로 크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의 뜻에 순종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서 기도할 때 땡깡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야?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겨우 태어나서 똥오줌 구분 못하는 사람은 땡깡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많은 경우 들어주세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땡깡만 부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30년, 40년이 돼도 똥오줌 구분 못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는 스타일의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미숙한 거예요. 무언가 기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럼 기도는 말씀하고 달리 좀 복잡합니다. 성경책은 딱 하나로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표준 양식 기도문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찰 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마다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 난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되더라. 난 저렇게 하니까 응답이 되더라. 그렇죠? 사람마다 중구난방의 어떤 해결책을 자기 나름대로 이게 효과가 있다. 이게 듣는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듣는다. 이거 이야기해서 기도 처방을 내놓는 그런 사례들이 교회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운즈. 그 생명의 말씀사 이런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셔서 바운즈라고 치면 기도에 관한 책이 엄청 많은데 어느 정도로 많냐? 성경책보다 더 많아요. 기도에 대한. 그 사람이 써놓은 기도에 대한 책,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책이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그러니 그거 공부하느라고 기도를 못할 것 같아. 그걸 다 연구해갖고 기도를 하려니 기도가 언제 기도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책 가서도 이렇게 해야 기도의 응답이고 저렇게 기도에 관해서 적어놓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기도에 관해서 이게 해결책이다, 저게 해결책이다 써놓은 그런 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마르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주눅 들죠. 저도 엄청 주눅이 들어요. 아니, 언제 하루에 4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전 뭐, 기도가 약한 사람이라 제가 그냥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위 기도의 영웅이다, 뭐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들 주장하는 거 가서 보면 밤새 철야기도 아니면 서너 시간씩 최소한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무언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관점이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널리 퍼져 있어요. 마르틴 루터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저에게 꼭 적용되리라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그것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요구하신 것이 양이나 이런 것에서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우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기도 때문에 혼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일단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크게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후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니까 기도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종류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의 생명과 의식주와 관련 있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을, 취사선택을 할 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뭐 그거 외에도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많이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크게 두 종류의 기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는 자기 생명이나 구원받는 것이고 생명이자 자기 생명이나 의식주와 관계 있는 그런 기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살아가면서 의사, 뭔가 주어질 때 의사를 결정할 때 해야 될 그런 기도가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삼손의 부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후대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있어요. 의식주 생명과 연관 있는 그런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또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마귀 들린 그 자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올 때 그 아버지가 하는 그런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의식주, 사람의 생명 이런 거와 상관 있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될 때 그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병 낫게 해달라, 특히 이 경우는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과부의 그 기름병을 채워줘서 결국은 먹고 사는, 그와 같은 엘리사 시대에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살기가 이제 어려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병 문제, 그 다음에 마귀 걸려서 어려움 당한 그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 당하고 의식주 문제 여기에 어려움 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기도해요. 불신자도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고 죽을 일 생기면 하나님 그래요. 불신자도 다 무언가 자기보다 고등 존재라고 하는 어떤 신을 두고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그 의식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떤 병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의 믿음 고백,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나의 유일한 창조자시오, 나의 구속자시오, 나를 심판하실 분이셔, 나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실 분이시다. 이 믿음 고백을 굳게 붙들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배고픔을, 눈물을 다 당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렇죠?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다만 죄는 없는 분이다. 그 말씀하시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삶과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가서 보니까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담대함이 아니에요. 확신,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어떤 걸 구해요? 무엇이든 구한다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거, 삶과 죽음에 관련된 거, 병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 무엇인지 구하면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의식주와 관련된 것, 병, 그렇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거 간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해야 될 점.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일단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매일같이 구하는 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신에게 불공 들이러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이거 하는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부가적으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방 사람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인생을 살면서 매일같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을 것만 자기 신에게 요구하는 그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의식주와 관련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가,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응답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기도의 역할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의식주 이런 거 말고 선택해야 될 때, 이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성장한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취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학교를 가야 되냐, 저 대학교를 가야 되냐, 이 회사를 가야 되냐, 저 회사를 가야 되냐,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냐,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되냐, 그렇죠? 아이들 학교를 어디로 보낼 거냐, 또 사는 가운데 어떤 경우엔 이혼해야 되냐, 이혼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다 취사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겠냐, 이것도 취사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겠냐, 성경도 지금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성경을 써야 되겠냐, 이게 다 취사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명백히 말하는 것 혹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이 암시하는 것 안에서 결정 내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없이 합리적인 건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가서 보니까 잠언 3장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여기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이 모든 돌아다니는 그런 길도 맞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길을 오늘은 의사결정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의사결정의 그 길에서 그분을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모든 의사결정의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을 할때그 모든 길들에서 너를 지도하신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 지도. 이거 다이렉트라고 하는 건 무언가 이렇게 명령을 주셔서 그래서 이끌고 나가는 게 다이렉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에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맨 끝에 가서 결정을 내릴 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건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사를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살아보고 하면 그 믿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A하고 결혼할까, B하고 결혼할까, 살아보고 하겠다.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의사를 결정할 때 여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도대체 이런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서울 어디 모처에 지금 아파트가 10억 있는데 그게 지금 오르면 30억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이니 하나님 이 30억짜리 될수 있는 아파트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됐어요. 그래서 30억 부자가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리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 제가 직접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기도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밖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걸고 들어온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으면 30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걸고 들어오는 그런 기도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구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의 욕심이에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30억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과 같은 기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마음속에 좀잘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충분한 것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다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 기도. 그 어떤 기도냐? 계시를 달라는 거야. 하나님, 제가 A하고 결혼해야 될지 B하고 결혼해야 될지 좀 꿈이든 뭐 이상으로든 하여튼 말씀으로든 저에게 직통으로 저에게 계시를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제가 이제 판단하지만, 하여튼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직통 계시를 이 시간에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응답만을 주시되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제가 그것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다 온전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지금 이 시간 내게 자꾸 특별 계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의 행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추가적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자꾸 부르짖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에요. 한번 가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말씀에 역행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행위, 이건 말고 내게 특별히 무언가 이게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내게 직통으로 귀에다가 무언가를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거, 이게 불신의 행위다. 자, 저와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여행의 목적지는 부산의 태종대입니다. 자, 그러면 인천에서 떠나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수원도 가고 대전도 가고 그 밑에 대구도 가고 이렇게 쭉 뭐 중간에 거쳐서 경주도 가고 울산도 가고 멋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부산의 태종대요. 그렇죠? 그럼 부산의 태종대까지 갔으면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 성경의 계시 역시 진보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요. 그 진보해 나가는데 그 계시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마무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계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심지어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일까지를 AD 95년경에 자신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딱 계시해 주시고는 딱 멈추신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에는 꿈도 있고 기적도 있고 직접 계시 등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수원도 거치고 대전도 거치고 경주도 거치고 뭐 이렇게 보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다른 그 이후부터는 다 어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계시가 끝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2장 21절로 끝이 나면서 하나님이 계시의 종말을 예고하시면서 18절 19절에 계시에 첨가하거나 계시에서 빼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것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거기서 완성하는 것과 같은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꿈도 있고 직통 말씀 전하는 것도 있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끝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 없어요. 다른 계시가. 예, 거기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예,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사를 결정할 때 무언가 자꾸 직통 계시를 구하려고 하면 그럼 문제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쉽게 여러분에게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를 떠났어요.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도는 그와 같은 광야 40년 생활이 이루어졌어요. 광야 40년 생활은 매일같이 기적이에요. 아침에만 일어나면 하늘에서 빵이 내려와 있어요. 자기들이 경작하지도 않은 그와 같은 하여튼 밀가루 같은 그런 걸로 해서 빵이 매일같이 내려와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메추라기도 가져다 주시고 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 기적. 자,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그래서 여기 요르단강이 있을 때 이 동쪽에서 요르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날부터 만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침마다 만나를 찾으러 나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없어요?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경작을 해서 씨를 뿌리고, 그렇죠? 거기서 곡식을 거두어서 타작하고 수확해서 그거를 먹어야 되는 때가 임한 거예요. 때가 변하게 됐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떠한 때, 아직 무언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요. 그 이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경작하고, 그렇죠? 경작하고, 그래서 수고해서 그 땅의 열매를 얻어서 먹어야 되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을 그걸 해서 만나를 끝내, 기적적으로 뭐 하시는 일은 끝내신 거예요. 의사 선택 결정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따라 취사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일,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런 일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씩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떨 때는 꿈 이야기도 하고 계시 이야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그런 걸 듣고는 아, 목사님 왜 저런 걸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의 판단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판단. 자, 하나님이 광야 생활 끝난 이후에도 만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표준 원칙은 뭐냐?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너무 무지한 가운데 미숙한 가운데 땡깡을 부리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있다고 믿어요.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도 믿냐.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도 믿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일이 잘 되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한 계시를 주셔서,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거를 간증하면, 과거의 그와 같은 일들이, 그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미숙함과 그런 어려운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우르셔서 그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도 꿈과 계시를 믿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그게 미숙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 진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부터는 이 진리의 표준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야,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이미 끝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자꾸 만나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그런 수고가, 그게 마치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뿜고 물을 주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삶을 자꾸 주관해서 무언가 자꾸 보여달라 그러고 알려달라 그러고 귀에다 이야기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고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런 사람도 멸망과 무지 속으로 이끌게 되면 그럼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가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전체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꾸 보여달라 그러면 이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A집으로 이사갈지 B집으로 이사갈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딱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A든 B든 자기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정하고 들어가면 그게 믿음의 삶이지,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거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믿음과 보는 것은 정반대예요.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만나가 이미 끝났는데 자꾸 만나달라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광야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고, 예, 그러고선 곡식을 우리가 추수해서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꾸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타깝고 미숙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예,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확신하고 내가 혹시 이게 잘못된다 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런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계시를 찾아다니는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욕정을 추구하며 이런 자들에게 누가 나타나냐? 마귀가 나타나서 그래서 신비로운 무언가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신약과 구약 성경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택을 할 때도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추천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피터 블룸필드라고 한 사람이 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와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면 좋습니다. 그 블룸필드의 그 책에 기도의 역할, 의사 선택, 이 취사 선택을 할 때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네 가지로 돼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집어넣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서 무언가 비슷한 구절을 따다가 하나님이 응답해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라는 게 그거예요. 문맥에 상관없이 무언가 하나에게 뚝 따다가는 기도했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리려는 이 결정과 관련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다. 둘째, 제가 지금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A하고 결혼해야 될지 B하고 결혼해야 될지 하나님 제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들을 해야 될 때 시간은 딱 한정이 돼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뒤로 해야 될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이 다 이루어지면 결정의 결과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결과들도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대안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유용하고 실제적인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성경에 복종할 수 있는 겸손과 영적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이건 특별히 아주 가장 구체적인 예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본성과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확실해요. 어떤 거냐?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 성경이 안 된다 그래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싶어요, 지금. 불신자하고. 알겠죠? 이런 일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불신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넌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우리에게 없고, 이 문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그런 문제예요. 자, 근데 이거 성경이 분명히 불신자와 함께 공평하지 않은 그런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렇죠? 이런 거 하게 될 때, 내 본성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상충이 될 때,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꿈과 계시를 찾아 헤매는 거 아니라 그러는데도 자꾸 이거 찾아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내게 또 맞는 선택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뭔가,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뭔가, 이런 것들 제대로 분별하고 바르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권적인 권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취사선택을 하게 될 때 맨 마지막 기도가 그냥 뒤에다 갖다 붙이는 미사려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자기의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간 그런 상황에서 욥이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하고 맨 끝에 그것이 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 해도 여기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미받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그와 같은 기도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취사선택을 하게 될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우리의 성숙한 성도로서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표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는 그런 행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표출이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이런 고상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